추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도화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진 거고요. 2023년 막 그럴 때만 해도 미리 학습한 거를 빨리 답변 뽑아내는 게 최고의 추론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그 뒤로는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토의를 하고 숙고를 하고 생각을 한번 되짚고 이러면서 좀 더 좋은 답변을 뽑아내잖아요. AI한테도 똑같이 시켜봤더니 훨씬 더 좋은 답변을 뽑아내더라는 거죠.
시험 볼 때 그냥 공부했던 것만 놓고 막 푸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뭐지 하고 생각을 해야지 이제 더 잘 푼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는다라는 건 되짚고 또 메모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걸 가지고 또 한번 쭉 훑어보고 요즘에는 이제 또 검색도 해보고 그걸 이제 리즈닝 AI 이야기하면서 우리 또 인사이트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뇌에서는 계속해서 이 메모리를 훑는 거거든요.
추론하는데 데이터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맞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월간하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매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이제 연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해가 정말 다사다난했는데 또 지나놓고 보면은 아시님께서 지난달에 아주 강하게 또 콜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반도체. 아, 비중 낮으면 높여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네. 얘기해주셨는데 시장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역시 아신이 아신했다. 이런 네. 평가들이 많은데 어떠세요?
아, 네, 뭐.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아, 또 이게 겸손함으로 또 아, 이렇게, 네. 네. 그, 어쨌든 지금 반도체의 업황이 확 돌아섰고, 네. 그, 여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총론을라고 할까요? 한번 네. 좀, 한번 짚어주시죠. 반도체 관련해서.
네. 지금은 반도체가 안 좋은 게 없어요. 일단, 뭐, HBM 같은 AI 가속기 쪽 밸류체인도 계속해서 좋고요. 그리고 이제 범용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요즘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까지 이제 다 좋은 상황이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요. 이제 투자하면서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연말까지는 EPS에 대한 추가 상향 조정 여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EPS,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룸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아, 우리 뭐 대표님도 애널리스트 출신이시지만 추정치를 너무 급하게 올려요, 우리는.
맞아요.
우리나라도 좀 쪼개서 올리면 좋은데 어허. 한 방에 그냥 이익을 두 배로 내년에 올려버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EPS 추정치에 대한 이제 룸은 상당 부분 연말 갈수록 소진된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멀티플 리레이팅.
아.
멀티플 리레이팅이 왜 중요하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데요.
네.
삼성전자가 10월 고정 거래 가격 제시를 중단을 시켰어요.
아.
중단시켰고 그게 10월 고정 거래 가격이 11월 중에 타결이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이나 아니면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롱텀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장기 공급 계약. 그러니까 이제 우리 HBM은 당연히 장기 공급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HBM은 LTA를 기반으로 계약을 해요. 계약한 가격과 계약한 물량대로 연 단위로 사가거든요. 근데 지금 범용 메모리, 특히나 이제 범용 D램 같은 경우는 월 단위 내고, 그리고 분기 단위 내고가 일반적이잖아요. 자, 이게 그러면 반기 단위, 연 단위로 바뀌는지. 네. 바뀐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는, 메모리, 특히나 범용 메모리의 비즈니스가 모델이 아예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초 경기 원자재, 그러니까 원유하고 비슷한 비즈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걸 생각해서 그 경영자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배팅을 해서,
그쵸.
네, 그게 성공하면 겁나게 돈 버는 거고, 자 그게 잘못 배팅해서 공급 과잉이 오면 크게 리스크를 떠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많이 못 주죠. 그런데 이제는 주문을 받아서 설비 투자를 한다. 이제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와.
자, 그러면 기존의 메모리에 대한 멀티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 10월 고정거래 가격에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10월 네. 고정거래가라는 것이 네. 중단됐다가 11월 네. 중에 이제 발표되는 건가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고정거래가를 네. 중단했다는 게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게 뭘 어떻게, 원래는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지, 그걸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 단위 내고 같은 경우는요, 그 원래 반도체라는 게 일반 B2C 시장에서 거의 안 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B2B 시장에서 사는 거고, 그리고 대량으로 떼갑니다, 물량을. 그래서 만약에 메모리, 그러니까 D램이라는 게 전 세계 100이라는 비중이 있다 그러면 95%는 네. B2B예요.
B2B. 네,
그러니까 거의 고정 거래 가격으로 움직이죠.
아하.
그리고 나머지 5%가 스팟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용산 가서 네, 하는 그런 네. 가격 있잖아요. 스팟 가격인데 그리고 이제 대만에 많은 유통회사들이죠. 그런 물량들을 미리 쟁여놓고 이제 파는 그런 스팟 가격인데 그 스팟 가격이 보통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있다가 고정 거래 가격에 반영이 돼요. 반영이 되죠. 그러면 기존의 스팟 가격을 참고해서 고정 거래 가격을 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 스팟 가격이 한 달 만에 DDR5 16GB나 이런 제품들이 100%가 뛰어버렸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의 고정 거래 가격 그 고객한테 우리 스팟 가격이 두 배 올랐으니까 두 배로 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고객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저거는 좀 이상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일시적인 거 아니냐?
일시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파는 입장에서 저게 일시적인지 그 구조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잠정 중단합시다.
아.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하겠죠. 아 그래 스팟 가격이 저게 좀 과하니까 그래 두 배는 너무하지. 그러면 대신에 계약 기간을 늘립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한 달이 아니라.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리레이팅하고 연결되는지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커머너티는 이제 매달 협상해야 되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야, 이번 달에는 비싸게 받았대. 근데 다음 달은 어떻게 될지 몰라. 라는 것과 한 3개월, 6개월 동안에는 이 가격을 유지야. 이 정도의 이익이 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완전 다른 개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 그 TSMC처럼 TSMC가 딱 이제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TSMC가
맞습니다.
받는 그 멀티플하고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PER 멀티플이라는 게 익숙하지가 않죠. 그 자체가.
맞습니다. 원래 PBR 밸류로 따졌고.
그쵸.
그래서 뭐 보통 0.8에서 0.9에 사면 무조건 먹는다. 그리고 1.2에서 1.5는 조심하자.
맞아요.
이게 이제 기존 사이클의 어떤 우리가 보는, 반도체 분석가들이 보는 시그널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PBR로 네. 보는 이유도.
네.
아니, 저기. 그러다가 뭐 아무리 이번 달에 잘 나왔는데 다음 달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적자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거잖아요. 적자가 난다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실제로 지난 슈퍼사이클 2016년, 18년에서 그때, 주가가 이제 그 사이클 끝물이었잖아요. 아, 그래도 PER이 3대.
그렇죠.
지금 물려도.
맞아요,
뭐
맞아요.
PER이 3대. 뭐 물리면 반토막 나도 PER 8이겠지. 라고 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그냥 아작이 났거든요.
그니까요.
진짜 운용 잘 하시는 분들도.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네. 그때는 네. 우리가 이제 보통은 PER이 낮고, 밸류션 네. 낮을 때 사고, 비싸질 때 판자였는데, 반도체는 반대로 PER이 너무 낮을 때 팔아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반도체 투자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게 통째로 뒤집어진다는 얘기는, 이거 엄청나게 큰 변화인데요. 이 과거에는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아.
요거는 AI 혁명이 만들어낸 변화예요.
아.
그래서 실제로 그 원래 PBR 밴드 상단을 뚫어버린 거는 SK 하이닉스가 먼저 뚫어버렸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PBR로 밸류가 안 나와요, 하이닉스는. 근데 이미 하이닉스는 PER로 밸류를 하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매출의 절반이 이제는 HBM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매출의 절반이 HBM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PBR 밸류를 계속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는 PER 밸류를 할 수 있다. 그거는 LTA가 되면, 이제 롱텀 어그리먼트로 장기 공급 계약을 만약에 범용 메모리에서 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나 마이크론도 이제는 PER 밸류를 해야 되는 거죠.
와. 이게 정말 큰 변화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투자하시는 올해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와 진짜 큰 변화다. 이게
그렇죠.
세상에 반도체를 한 달마다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마다 계약한다고 와 그런 엄청난 변화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주목해서 보는 거는 역시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HBM4 협상이겠죠.
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다 라는
네.
평가들이 많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보통 5월이나 6월에 HBM 내년 물량 협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내년 물량 완판됐다 이런 것들이 보통 여름에 뉴스가 많이 나오죠. 근데 올해는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의 그 협상 결과가 안 나왔죠.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 그때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죠.
맞아요. 그때쯤에서 골드만삭스의 HBM 공급 과잉설이 제기 됐고 주가가 20만 원을 깨고 내려왔죠.
네.
하이닉스가. 그런데 이 어쨌든 하이닉스가 협상을 너무 잘한 겁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그때 5월, 6월 때 분위기만 해도 범용 메모리 가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HBM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하이닉스의 물량을 절반을 뺏어오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게 8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톤이 바뀌었죠. 예. 8월부터 아마존이 일반 범용 메모리 주문량을 확 늘렸죠. 이제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확 늘어나니까 그 교체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근 상황이 됐죠. 가만히 놔두면 범용 메모리 라인에서 50%씩 이익이 나요. 근데 요거를 HBM으로 전환하게 되면 BEP가 될지 이익이 10% 날지 20% 날지 불확실합니다.
네.
가만히 놔두면 확정적인 이익 50%. 뭔가 미래를 위해서 HBM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BP 혹은 적자가 날 수도 있는 리스크. 자, 보통 이제 경영자들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마이크론은 당장의 이익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의 거버넌스 자체가
그쵸.
주주의 가치가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장 놔두면 50% 이익이 나는데 저걸 전환해서 만약에 적자가 났다? 그러면 그 경영자 가만두지 않죠.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지금 저 슬슬 발을 뺐죠.
어허.
네. 그래서 이제 젠슨 왕이 삼성도 발을 뺄까봐 이제 깐부 회동을 한 겁니다. 와서 이재용 회장 만나서 제이 그러면 안 돼. 미래를 위해서 들어와야 돼.
그렇죠.
라고 해서 이제 같이 치킨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고 삼성전자도 그런데 사실 톤이 상반기 대비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지금.
네. 저는 이게 옛날에 그 원유 관련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야데니라는 장관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가를 낮춰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든 이런 대체 에너지로 더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가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쟤네들이 더 좋다. 그래서 그렇죠. 낮춰서 그냥 이걸 쓰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HBM으로 넘어가려면 이게 너무 힘들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좋아져 버리니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지금 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 HBM으로 와 이렇게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협상 사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사인했습니다 라고 했죠.
네.
그러면 원래 하기로 한 가격보다 얼마나 더 받았을까요?
지금. 아,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더 받은 거예요?
지금 뉴스 보도상으로는 50%를 올렸다고 합니다.
크으.
HBM3 대비해서 이제 HBM4가 50%. 원래는 뭐 플랫 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요.
네.
실제로 깎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50%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결과로 보면은 야 어떻게 추정을 해놨길래 이익이 두 배나 는다고 하냐 진짜 바보 같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 있지만 아니 판매가가 50%가 오르면 아니 이익은 그만큼 그러니까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닐 거니까 이익이 두 배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충격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가 또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마이크론은 사실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HBM4의 전송 속도 이슈가 있잖아요.
네.
베이스 다이 그게 이제 원래는 9기가 BPS 핀당. 그걸 이제 원래 요구했었어요. 엔비디아가. 근데 요거를 10기가 BPS로 올려달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11기가 BPS로 한 번 더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이크론은 기존의 메모리 공정 라인을 활용해서 베이스 다이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이제 파운드리를 쓰기 시작해요. HBM4부터.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요 네. 속도를 높이는데.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여기서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메탈 공정 라인을 좀 재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라는 게 재설계 한번 들어가면 당연히 지연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HBM4가 대량 양산이 되는 시점이 아마 2027년이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지금 이제 중국이나 대만계 어떤 리서치 쪽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2027년 네. 말이요?
네. 2027년도. 원래는 내년부터 본격 양산이 돼야 되잖아요. 루빈에 이제 들어가는 게 HBM4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의 마켓셰어를 많이 뺏어오기는 힘들겠죠.
그러네요.
이제 변수는 삼성전자인데.
네네. 네,
삼성전자는 그러면 이거죠. 기존에 범용에서 벌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얼마나 HBM에 배팅을 하느냐.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재벌이라는 독특한 지배구조 체제를 가지고 있고 장기 성장을 위해서 단기 성장을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쉽지는 않죠. 이게 의사결정이. 이재용 회장의 이제 의사결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내년 HBM4 수급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이제 그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HBM으로 가는 거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JY의 뜻에 따라서 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 하셔가지고 되게 그렇죠. 이슈가 됐는데
맞아요.
HBM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삼성이 좀 재밌는 게요. 삼성이라는 회사 자체가 실무자들의 권한이 되게 세요. 실무자들의 그 인파워먼트가 되게 잘 되기 때문에.
네네.
자, 그러면 그 담당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담당자하고 네. 담당 임원 입장에서는 내 성과가 그냥 법용 쪽에 열심히 생산하면 내 인센티브가 잘 나오고 내가 승진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위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서 이걸 내가 포기하고 전환했다가 리스크가 생기면 이거 내 리스크입니까? 아니면 의사결정한 사람 리스크입니까?
그러게요.
네. 그러면 실무자들을 많이 뭉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 회장님이 뭐 젠슨 황하고 깐부한 거는 중요한 거고 중요한 거지만 사실 나하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나는 당장 내 인센티브와 내 성과가 중요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CXMT로 넘어가서 CXMT도 HBM을 하겠다 내년 상반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어디까지 온 건가요 이게 지금?
일단 지금 그 CXMT가 이야기하는 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HBM3를 만들겠다. HBM3를 16나노 DRAM을 가지고 만드는데 여기 재밌는 게 하이닉스 공법하고 똑같이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 매스 리플로 몰디드 언더필, 그러니까 MR 머프라는 기술을 가지고 하죠. 근데 그 이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TCNCF, 그러니까 필름을 중간에 넣어서 이제 쌓는 방식인데 하이닉스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CXMT가 HBM3를 내년 상반기에 만들어낼지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16나노 DRAM의 생산 수율이 한 70%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근데 70%인데 이걸 만약에 8단으로 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0.7의 8성이에요. 수율이 얼마나 한 3, 40%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웨이퍼가 굉장히 많이 로스가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CXMT가 사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중국 정부가 빨리 우리도 AI 반도체에 독립해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빨리 해야지. 자, 이렇게 열심히 독려를 하고 이제 보조금도 주고 하니까 이제 하는 건데요. 거기서 웨이퍼 손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수율이 30%라는 네. 얘기는 네. 그러니까 웨이퍼 그 저기 해 가지고 네. 동그란 데다가 해 가지고 했는데 네. 버리는 게 70이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떨어질 것 같아요. 77이라면 49잖아요. 그러면 네. 두 개를 적층하면 수율이 49% 떨어져요. 그죠? 거기다 또 계속 곱하면 그죠?
그러니까 4층만 해도 그러면 0.5%면
25%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수율이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제 기존의 범용 메모리 공급이 제한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이게 또 그런 걸로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범용 메모리 쓴 웨이퍼 갖다 여기다 써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그렇죠.
잠식되는 효과가 또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범용 메모리의 가격 전망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뭐 CXMT하고 YMTC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반도체 장비 제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쪼고 시작하니까 최근에 캐파 증설 속도가 좀 굉장히 슬로워지거든요.
아.
예, 그런 것들도 또 감안해야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들을 많이 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되게 위협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네들이 뭔가 캐파가 잘 안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견제가 들어간 부분이고 이게 HBM3 이거 어려운 문제 푸느라 쉬운 문제 틀리고 막 이런 그렇죠. 게 되는 거네요. 그게 그렇죠. 그게 또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범용 메모리 팔아서 이익 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제 어쨌든 정부가 중국은 이제 공산당이 원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범용 메모리의 공급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젠슨 황 이야기를 좀 넘어갈까요? 젠슨 황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깐부치킨도 먹었는데 TSMC 체육대회에도 참석했다고. 이분은 지금 저는 이제 저도 사실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젠슨 황을 보면서 와, 젠슨황도 저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전날 분명히 뭐 팔란티어 CEO랑 인터뷰했던 게 떴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치킨 먹고 가고 술도 많이 먹고 또 어디 또 가고 막, 야,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이게 대만 전국체전도 아니고
네. 네,
TSMC 그 사내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야.
그리고 중국어로 그 이걸 하셨어요. 연설을 하셨는데
네네.
자, 그만큼 지금 그 이 AI 가속기 밸류체인의 공급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상징하는 의미고요.
음흠.
여기서 또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또 TSMC 코어스라고 하는 2.5D 패키징 캐파를 또 늘렸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쨌든 사는 입장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사는 사람이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코어스 캐파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HBM은 당연히 덩달아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코어스 캐파를 늘렸어요.
네네. 캐파를 더 이제 늘리기로, 네, 했습니다.
젠슨황이 정말 여기가 저기 가가지고 정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엔비디아 그리고 TSMC 하이닉스가 이게 연합군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누가 갑이냐 마냐 뭐 누가 끼어드냐 얘기했지만 이 세 3인 체제는 굉장히 더 공고해지는 것 같고요. 그죠?
그렇죠.
서로 서로가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젠슨황이 오는 걸 보면, 그죠? 우리한테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오는 걸 보면, 엔비디아가 좀 뭔가, 좀, 뭐, 아쉬운 게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 엔비디아가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매출에 대한 전망이라는 건 좋을 수 있지만, 마진은 좀 빡빡해질려나?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고객사들, 빅테크들한테 네. 충분히 가격 증가를 해서, 뭐 70% 정도의 매출 총 이익률 정도는 충분히 디펜스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엔비디아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의 그림이 이제는 칩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법니다. 이거 가지고는 사실 이제 5조 밸류인데.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쿠다를 넘어서 옴니버스 그리고 이제 뭐 로봇, 피지컬 AI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중장기적인 이제 로드맵에 대해서 뭔가 좀 매력적인 포인트를 좀 어필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들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장의 좀 수익성은 조금 이제 완화될 수 있더라도 물론 이제 그게 주가의 조정이 빌미는 될 수 있겠지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더 한 단계 더 레벨업하기 위한 성장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까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을이냐 누가 갑이냐를 따졌을 때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가 뭐 우리 이제 같은 팀원들한테는 아유 왜 그래 뭐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렇죠.
또 엔비디아 칩을 가져가려는 사람한테는 뭐 얼마 필요한데요? 아유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그렇죠. 분위기니까
맞습니다.
네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못 사게 될까봐 지금 막
전전 긍긍이잖아요.
나 지금 채권 발행하고 그죠? 메타, 그러니까요. 알파벳 뭐 이런 회사들이
돈 빌려주려고 지금 네. 돈 더 달라고 할까봐 지금 돈 빌리고 난리 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AI 관련돼서는 한 달 만에 업데이트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게 변하네요.
그럼요.
정말 진짜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우리 그 범용 메모리 가격이 이제 급등했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메모리 스팟 가격이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일부에서 좀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좀 어느 정도인지 좀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연간으로 치면 한 3배씩 올랐고요. 지금 DDR5 16기가비트 요게 이제 보통 제일 메인스트림 제품이긴 한데 요게 거의 한 달 사이에 100% 올랐고요. 스팟 가격이.
네.
네, 100% 올랐고 그리고 이제 그 PC에 들어가는 DDR4, 뭐 8기가비트 이런 제품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 뭐 60, 70% 올랐어요.
와.
네. 특정 제품의 이슈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지금 서버 말고 뭐 스마트폰이나 PC가 막 되게 많이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보면 이렇게 다 지금 공급 부족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는 서버가 다 많이 땡기니까 이제 B2C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서버에서 많이 땡겨가는 이유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가격을 높여가면서 사가는 걸까요?
일단 이제 점점 더 그 AI 컴퓨팅, 그 AI 인프라의 수요가 이제 데이터 학습에서 추론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고요. 그 추론 쪽에서 이제 많은 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반 서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2016년, 18년, 그때 이제 투자했던 서버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됐어요. 아. 벌써 7년이 넘었잖아요.
아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펌웨어 업데이트 가지고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거기서 이제 교체 사이클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AI 추론 때문에 이제 일반 서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해지고 그게 이제 결국 예상을 못했던 수요거든요.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 거기서 엄청나게 물량을 땡겨가니까 지금 스팟 가격이 거의 발작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공급 상황을 봤더니 공급 업체들은 재고가 지금 뭐 2주 정도밖에 안 남아있고. 2주면 사실 그냥 금방 다 소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대만에 있는 그 유통업체들 있잖아요. 반도체 유통업체들은 일단 가격 생각하지 말고 재고 땡겨놔라.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오더가 나온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하긴 하죠.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라는 게 안 좋은 방향으로 불확실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요거를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데 뭐가 컴퓨팅을 계산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학습에서 추론? 뭐 간단한 거 아닐까? 뭐 학습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그런 거잖아요. 아, 시험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시험 보고 나면 뭐 그냥 간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생각이 완전히 오판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도화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진 거고요. 추론이라는 게 원래 2023년 막 그럴 때만 해도 미리 학습한 거를 빨리 답변 뽑아내는 게 최고의 추론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뒤로는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토의를 하고 숙고를 하고 생각을 한번 되짚고 이러면서 좀 더 좋은 답변을 뽑아내잖아요. AI한테도 똑같이 시켜봤더니 훨씬 더 좋은 답변을 뽑아내더라는 거죠.
시험 볼 때 그냥 공부했던 것만 놓고 막 푸는 게 아니라 이거 뭐지 하고 생각을 해야지 이제 더 잘 푼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는다라는 건
되짚고
또 메모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걸 가지고 또 한번 쭉을 또 보고 요즘에는 이제 또 검색도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리즈닝 AI 뭐 이제
그렇죠.
이야기하면서 우리 또 인사이트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우리 뇌에서는 계속해서 이 메모리를 훑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전문가들끼리 이제 맞습니다. 막 토론하고 막.
맞습니다.
그래서 추론하는데 데이터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이게 근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할수록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져요. 답변 성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만 해도 뭐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져가지고 뭐 이런 할루시네이션
그렇죠.
정말 허접한 할루시네이션이 네. 나왔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할루시네이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네.
물론 이제 여전히 할루시네이션이 있긴 한데 그 빈도나 어떤 답변의 어떤 수준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추론 쪽에서 막대한 컴퓨팅 파워 투자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희 그 옛날에 그 아신님하고 한 벌써 한 2년, 3년 된 것 같은데 처음 GPT 나왔을 때 그때 얘기했던 게 생각나네요. 학습을 더 시키니까 성능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안 시킬 수 없어요 라는 얘기를 했던
맞아요.
것처럼 추론도 시키면 시킬수록 더
맞아요.
좋아져요. 그러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요. 이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아, 이게 그 여러분들 아이한테 학원비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학원을 하나 보내면은 성적이 이만큼 올라가는데 두 개 보내면 더 올라가. 그럼 어떻게 안 보내냐는 거지. 공부 성능이 더 좋아지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사교육이 알고 보면 군비 경제가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딱 비유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추론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고 그 돈들이 결국 이제 엔비디아로 가는 거고.
맞습니다.
내려오고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다.
그게
이제 범용 메모리 수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범용 메모리의 이제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10월 고정 거래 가격 제시를 포기했다. 그럼 앞으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도 똑같이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
일단은 지금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도 일단은 지금 가격 제시를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있는 것 같고 나오는 이야기로는 일단 적어도 서버 제품, 그러니까 서버용 D램이나 엔터프라이즈 SSD, eSSD라고 하잖아요. 그 제품 정도는 이번 요 계기를 기점으로 이제 장기 공급 계약으로 바꾸자.
아.
그런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아.
공급사들은.
받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옛날에 니네들이 나한테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죠.
영업한다고 와가지고 좀 사달라고 하던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야, 많이 컸네. 이런 생각을 하겠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이렇게 가격이 싸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거 만약에 장기 공급 계약을 만약에 못 맺으면 물량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주문을 넣으면 그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인도 받는데 2년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멀티플이 많이 바뀔 거다.
네.
그런 이야기인 거고. 멀티플이 앞서 이제 잠깐 PBR, PER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만약에 PER 밸류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두 배는 가겠죠.
네. 아. 네. 멀티플이?
네.
네. 지금이 한 10배가 좀 안 되는 건가요?
뭐, 그렇죠. 네.
7, 8배인데.
7, 8배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그렇게 좋은 회사면은 PER이 뭐 20배 될까? 이렇게 생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는 한 2배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원래 지금.
그렇죠.
2배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한 6, 7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TSMC는 20여 훌쩍 넘어가니까. 아니, 대만에 있는 그 지정학적으로 위험해가지고 언제 할지 몰라서 그 뛰어난 워렌 버핏조차도 샀다가 무서워서 팔았던 그 회사도 밸류에이션이 20배 가까이 되는데 하이닉스가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이런 게 진짜 궁금하네요. 정말 이 말이 현실화된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투자를 좀 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아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이야기 했다가 악플이 되게 많이 달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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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얘기했던 네, 것 같아요.
제가 그때만 해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한 시총이 한 40% 정도 될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50% 수준까지 넘어왔고, 그럴 가능성이 있고, 저는 적어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의 70%까지는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 혁명에서는. 근데 뭐, 이렇게 가면 뭐, 머지 않은 시간 안에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네. 것이 이익과 멀티플의 곱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곱셈이라는 거예요. 덥셈이 아니고.
그렇죠.
덥셈이 아니고 곱셈이에요. 그렇죠. 이익이 늘어나는데 멀티플이 올라가는 게 곱하기로 된다는 거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 자체가 하이닉스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구나. 여전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걸 제외하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샌디스크 실적 발표도 상당히 좀 놀라웠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샌디스크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이제 낸드 플래시도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들어가는구나.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낸드 플래시는 공급 업체들이 좀 물량을 제한하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이제 떠받치는 그런 구조라고 이제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수요도 확실하다. 지금은 스토리지, 특히나 이제 서버 쪽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은 수급이 빡빡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적어도 2년 정도의 호황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지금 공급업체들은 굉장히 이제 그렇게 보고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것도 왜 그런 거예요? 낸드가 이렇게 만성 공급 부족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더블 부킹, 트리플 부킹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겠죠,
지금
그렇죠.
이제 수급이 타이트하니까
이제 빨리 앞다퉈서
여러 군데서
다 수요를 내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제 동일 주체인데 여러 군데 이제 주문을
그러니까 음식점 여러 개 예약해 놓는 거죠.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급업체들도 섣불리 이제 투자를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진짜 그래? 그러면 장기 공급 계약 해보자.
맞습니다. 그치. 네. 이제 뭐, 음식점 예약했는데 확실히 오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다음에도 오는지까지 그렇죠. 결정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문, 그러니까 일단은 그 예약권 걸고 내가 그러면 그 맞게 준비를 할게. 대신에 만약에 안 사가면 이거 계약금 털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네. 나올 정도로 지금 네. 분위기는 좋은데 이것도 네. 근데 AI 호황이랑 관련이 있어요.
맞습니다. 데이터를 대량으로 끌어와야 되는 이슈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는 이 핫 데이터. 그러니까 연산을 많이 하려면 바로 옆에서 메모리에서 쫙쫙쫙 바로바로 대량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데는 일단 HBM이라는 메모리가 자주 빈번하게 불러들이는 데이터는 여기다 갖다 놔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학습을 했다가 이제 로우 데이터 같은 것들은 자주 안 불러들이는 거는 그냥 콜드 데이터. 우리 휴대폰에서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 거의 안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주 안 불러드리고 저장만 해놓는 거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에다가 이제 해놨는데 이제는 컴퓨팅이라는 것 자체가 핫 데이터와 콜드 데이터 사이에 이제 웜 데이터 웜 데이터가 이제 점점 더 세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어느 정도 가격도 HBM보다 당연히 싸야 되겠죠. HBM보다 싼 메모리인데 약간 속도는 좀 더 느린 거. 그런 단계들이 점점 레이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웜 데이터, 조금 더 웜한 데이터, 조금 더 콜드한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세분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맞는 스토리지들이 다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시험 볼 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볼 때 이제 옛날의 기억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자꾸, 아, 이거였었나? 저거였었나? 아, 저기서 기억나는데? 막 이런 생각을 계속 생각을 하는데, 저 멀리다가 저장해놓으면 이제 꺼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매일 계속 해놓는 그런 지식은 아니지만, 뭔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따뜻한 데이터. 이 표현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웜 데이터라는 얘기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웜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메모리가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그 컴퓨팅이 복잡해질수록 이제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거를 제일 가까운 것부터 이제 조금씩 먼 것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레이어를 만들어 놓잖아요.
네.
이제 AI도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성능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면 이제 성능이 네. 높아진다.
맞습니다.
이제 학원을 많이 가면 성적이 오른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성적이 오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 풀어보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리기판으로 넘어갈게요. 유리기판은 지금 브로드컴이 삼성전기하고 유리기판 공급 계약을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뭐. 글로벌 빅테크가 뭐 우리나라 와서 유리기판 뭐 공급 계약 이야기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새삼스럽진 않잖아요. 근데 삼성전기하고 브로드컴의 요 협력은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뭐가 다르냐면 기존에는 뭐 특정 그 AMD나 뭐 인텔이나 뭐 이런 특정 칩셋 업체들이 우리 칩에 쓸 거니까 요게 맞게 유리기판 한번 만들어줘봐. 그러면 이제 테스트 해보자. 자, 이 정도였잖아요.
네네.
브로드컴은 근데 여러 회사들의 ASIC을 설계를 하는 회사죠.
아. 네.
오픈 AI도 하고, 뭐, 구글 TPU도 하고, 그리고 메타 칩도 하고, 그리고 뭐, 바이트댄스, 틱톡의 바이트댄스, 뭐, 이런 회사들 것도 다 하잖아요. 애플 것도 하죠, 심지어.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여러 회사들이 그러면 다 맞게, 그러면 그 회사들한테 맞는 유리기판을 다 별도로, 만들어줘. 그러면 굉장히 다 품종 소량 생산 구조가 되겠죠.
그쵸.
예. 네. 근데 삼성 전기에다가, 우리가 어드밴스 패키지, 후공정, 특히는 유리기판의 서브스트레이트 공정은 니네하고 우리하고 플랫폼을 맞춰서 플랫폼을 해서 어떤 칩이든 니네 유리기판을 그냥 약간 플랫폼으로 쓸 수 있게 준비를 해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유리기판에 대한 스펙은 애플이든 오픈 AI든 메타든 자, 거의 조금만 수정하고 쓸 수 있도록. 그러면 훨씬 더 대량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삼성전기한테 좀 더 싸게, 그죠? 싸게 이제 요 유리기판을 안정적으로 조달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이게 플랫폼으로 매출을 잡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개별 기업의 어떤 매출보다는 매출 사이즈를 단기간에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와, 근데 이거는 브로드컴이 삼성전기에게 유리기판만큼은 플랫폼으로 가자라고 얘기한 게, 그러니까 만들어 달라는 게 다양하긴 한데, 유리기판은 같은 걸로 그냥 쓴다는 거네요. 다른 걸 좀 조정을 하서라도.
맞습니다.
그 정도로 유리기판이 좀 중요하다고 본 걸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 칩셋 업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베팅이거든요.
그러게요.
공급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설비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해야겠지만,
네.
이 설계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베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거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버리면, 이제 서로 배신하기 되게 애매해지는.
그러게요.
네, 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동맹처럼 이야기하듯이 브로드컴하고 삼성전기가 예, 굉장히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끈끈해지는
끈끈해질 거네. 수밖에 없고 요거 이슈를 또 계기로도 삼성전기가 또 일본의 스미토모 하고 또 이제 조인트 벤처 이야기를 했죠. 그전에는 이제 캠토로닉스라는 회사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 이슈가 있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로 뭔가 유리기판 양산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이 사용되는 사용처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한번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이제 그 우리가 코버스라고 하면 2.5D 패키징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위에는 GPU하고 HBM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요.
이렇게 평행으로. 네. 그럼 그 밑에 지하로 연결되는 게 인터포죠.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로 연결되는 건데 요거를 또 유리 인터포저로 바꿀 수 있고요. 그 제일 밑에 들어가는 게 플립칩 BGA라는 플라스틱 기판이에요.
네.
플라스틱 기판을 또 글래스 코어 기판으로 또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포저하고 글래스 코어 기판을 다 유리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지금 브로드컴 이야기하는 거는 제일 밑에 있는 플립칩 BGA를 대체하는 쪽인데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ASIC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문형 반도체 빅테크들 설계하는 ASIC들이 아무래도 엔비디아 칩 대비해서는 성능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좀 싸게 만들려고 하는 니즈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약간 레티클 그러니까 전체 기판 사이즈를 좀 크게 키우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요 기판 사이즈를 크게 키워야 되는데
네.
그래서 기존의 가로 세로가 이제 100mm, 100mm 정도 네. 요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리고 100x100 이 100x100인데 요거를 120x120으로 더 늘려야 되고 나중에는 160x160으로 늘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플라스틱이나 인터포저 써서 하면 된다 생각하잖아요.
네.
문제는 플라스틱이라는 물성이 얘는 100mm를 넘어가는 순간 이게 처져요. 중력 때문에. 플라스틱이니까.
단단하지가 않구나.
네네. 근데 유리는 딱 이게 깨질지언정
휘지는
네. 적게 휘니까 대면적을 만드는 데는 플라스틱 기판보다는 얘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칩과 엄청나게 많은 신호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열이
빨라야 되죠.
네. 빨라야 되고 열이 겁나게 나는데 지금 뭐 열 때문에 지금 뭐 전기 비용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유리가 열을 또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잘 방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는 열하고 상극이에요. 열이 많이 나면 성능이 떨어져요. 열이 적게 나면 성능이 좋아지죠. 그래서 데이터센터 가면 서늘한 게요. 거기 보통 20도 맞춰놓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에어컨 틀어놓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그럼 유리 자체에서 열 방출을 잘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대면적과 요 부분만 봐도 유리 기판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유리 기판이 좀 더 플라스틱에 비해서 좀 더 좋은 물성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걸 활용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이번에 브로드컴과 삼성전기의 그런 공급 계약은 중요한 의미가 있겠네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지금은 구리 기반 통신을 하는데
네.
이제 광통신을 하잖아요.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해서. 실리콘 포토닉스가 이제 그 CPO라고 하는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패키지 위에 이제 그런 그 광자 통신을 하는 모듈들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유리를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유리가 가진 네.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유리는 그냥 쉽게 생각해도 플라스틱은 잘 안 깨지는데 유리는 잘 깨지니까
맞아요.
이걸 잘 만드는 것도 엄청난 기술이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리에다가 가뜩이나 잘 깨지는 유리 굉장히 얇잖아요. 손만 세게 쉬어도 깨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고 거기에다가 뭐 아주 미세한 구멍들을
그러니까요.
그 인터커넥트 때문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구리를 채우고 이걸 또 적층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손실들이 생기죠.
생각만 해봐도 그냥 네. 유리에다가 뭐 구멍 뚫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뭐 이렇게 그때 이제 IFC 예시를 들어주면서 얘기해 주셨던데. 아, 또 깨졌다.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깨지니까, 이거는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해봐. 막 이런 느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앱솔릭스가 AMD 이어서 아마존을 주요 거래처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앱솔릭스가 사실 그, 모회사인 SKC가 좀 애매해졌거든요. SKC가 자금이 지금 사정이 좋진 않아요.
네네.
왜냐면 이제, SKC 입장에서는 두 가지 핵심 그 성장 동력이 있거든요. 동박 쪽이 있고.
네.
네. 이제 동박은 뭐 기판이나 아니면 이제 배터리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써야 되는 거니까 그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또 하나가 유리기판이에요. 근데 지금 SK 그 그룹 사정 자체가 두 개에 다 배팅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동박 쪽에 좀 투자를 하고 유리기판 쪽은 좀 이제는 약간 좀 힘을 빼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근데 이제 최근에 SK 엠펄스라고 이제 회사 매각해서 실탄을 좀 마련했고 그리고 이제 그 AMD에 이어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또 이제 앱솔릭스한테 손을 내민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조지아에 있는 공장이 한 캐파가 월 한 12,00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12,000 스퀘어 미터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그걸 한 7만까지 이제 좀 늘릴 수 있다. 그러면 뭐 거의 한 5배 이상 지금 캐파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기존에 AMD라는 큰 고객이 있는데, 사실 AMD 원툴로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 하라고 했는데 이제 아마존이라고 세계 최고의 CSP 업체가 붙으면 아마존이 또 트레이니움이나 인퍼런시아나 이런 쪽 칩셋들이 물량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유기판들을 또 잡는다 그러면 우리 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죠. 삼성전기는 지금 브로드컴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와, 그러면은 이 유리기판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냥 팔아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진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이게 관심도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이제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삼성전기가 스미토모랑 JV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밑에서 이제 일하는 이제 그 밸류체인 입장에서는 국내 밸류체인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일단 요 이슈가 그 약간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그 삼성전기하고 조인트 벤처를 추진하던 캠토로닉스 주가에는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냥 팽되는 거 아니냐. 스미토모하고 JV 하는데 굳이 또 캠토로닉스하고 JV를 하려고 할까. 그런데 요건 아직까지 확정적이긴 아닌 것 같아요.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시장을 지켜보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스미토모 특히나 이제 국내 법인이 동문화인캠이라는 회사인데 훌륭한 회사긴 한데요. 여기는 기존에 뭐 LCD 관련 비즈니스를 많이 했어요. 컬러 필터라든지 아니면 뭐 필름 뉴라든지. 근데 유리기판 쪽에 어떤 연구개발이나 준비가 돼 있는 거지? 이런 의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캠토로닉스나 이제 국내 기업들은 몇 년 전부터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붙어서 준비해 왔는데 이게 뭐 당장 일본 회사하고 삼성전기가 손잡는다고 해서 뭐 국내 기업들이 다 이제 아웃되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너무 과하게 시장이 반응하는 거 아니냐. 아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건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나오는 팩트들을 보면서 좀 신중하게 이제 투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리판 관련해서도 어쨌든 큰 변화들이 있는 가운데, 결국은 이제 이게 큰 그림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삼성 파운드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유리기판 그런데 뜬금없이 삼성 파운드리가 왜 나왔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가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선단 공정, 전공정 이야기하고 후공정 이야기하잖아요. 전공정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3나노에서는 폭망했는데 2나노 게이트 올로라운드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나노 게이트 올로라운드로 만드는 게 엑시노스 2600인데 지금 뭐 나오는 평가들은 나쁘지 않거든요. 수율도 괜찮은 것 같고 성능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전공정에서는 TSMC하고 이제 약간 기술 격차가 벌어졌다가 다시 좀 좁혀지는 그림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후공정이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칩은 어떻게든 후공정을 해서 만들면 문제가 없는데요. 서버용 특히나 AI 가속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어스라고 하는 2.5D 패키징처럼 이렇게 이제 기술을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 삼성이 코어스 대비해서 iCube라는 기술이 좀 떨어져요. 여전히. 근데 여기서 유리기판이라는 핵심 무기가 들어오면 기존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좀 성능 떨어질 수 있는데 유리기판이라는 여기서 뭔가 또 장점이 생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 고객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유리 인터포저 쪽에서는 또 이제 삼성전자가 설계를 하고 생산 아마 삼성전기가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테슬라처럼 이런 AI6 같은 칩을 대량으로 받았을 때 우리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TSMC는 유리기판을 못하나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 올해 초에 코멘트했던 것보다는 약간 턴다운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쪽보다는 다른 쪽 뭐 우리 SOX라고 하는 시스템 온 웨이퍼 X 뭐 그런 기술 쪽으로 이제 정말 이제 크게 패키징하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유리 기판 쪽은 약간 조금 원래 인노룩스 펩 인수해가지고 굉장히 속도를 내다가 최근에는 약간 톤다운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아마 젠슨왕이 약간 좀 유리기판에 대해서 약간 네거티브하게 이야기한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사실 이제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뭔가 뒤집기를 하려면.
그렇죠.
1등이 안 하는 뭔가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유리기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인 거고. 아신님이 생각하시는 유리기판은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뭐 이게 전체 AI 밸류체인에서 유리기판이 차지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전체에서 좀 미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수 있죠. 이게 언제나 이제 주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없던 게 새로 생길 때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없던 게 새로 생긴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도 브로드컴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이렇게 입질이 온다는 건 그들도 가능성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런 섹터에 멀티플 많이 안 줬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멀티플 많이 주는 게 전망시장 상황이 완전 바뀐 거 아니에요. 세계가 막 지금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뭐 미중 간의 어떤 밸류체인이 쪼개지니까 배도 이제 우리한테 받아야 되고 그런 그렇죠. 상황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원래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유리 관련된 비즈니스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디스플레이 쪽은 높은 멀티플을 안 주는데 여기에 신성장 동력으로 유리기판이라는 게 붙었다 그러면 우리 소부장 투자 전략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 멀티플 리레이팅이 또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AI 관련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해서 마지막 이제 유리판 이야기까지 아시님 통해서 AI 투자 하실 때 꼭 월간아신 들으셔야 될 것 같고 또 구체적인 전략은 월간아신님 하시는 유튜브 채널에도 가셔가지고 많은 정보 얻으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달 월간 아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